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240면쯤, 241면쯤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읽은 3장 18절 밑에 나오는 3장 20절까지가 로마서 그 본론의 첫 번째 큰 묶음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앞에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1장 16절 17절에 로마서 앞부분의 큰 주제가 테마가 소개되고 있었죠.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고 이제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16절에 보면 복음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원은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이 무언가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것이겠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리고 그 복음은 다시 17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 할 때 필요한 것인데 17절 끝부분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의는 살리는 일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은 무언가로부터 건져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일 것이고 그럼 무엇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이냐? 여기 살리라라는 말을 염두에 둘 때 아마도 그것은 죽음과 같은 어떤 상태로부터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 그 3장 20절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이 이제 펼쳐놓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대체 인간의 상태가 어떻길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복음이 필요하며 구원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 대체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길래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인간의 처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3장 9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모든 인류겠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답니다. 그럼 죄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10절부터 18절에 구약 성경을 곳곳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인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마치 모음집 같은 것이 여기 인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상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의인은 없다. 자, 의인이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앞에 죄 아래 있다고 했으니까 모두 죄인이다. 죄인이 아닌 이가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럼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11절과 12절에 이어져 나오는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 모두 의인이 없다는 것,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1장 18절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여기 요약하고 있는 셈이죠.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여 있는데 자 무엇 때문인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입니다. 자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졌다는 것이죠. 자 불경건이 뭘까요? 3장 11절에서 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찾는 자가 없다는 말로 이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불의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다시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요약이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입으로 이런 죄를 지으며 산다는 거죠. 말로. 자 입을 열면 속에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독사가 입을 열면 독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앞부분에 하죠. 그리고 이어져서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행동을 보면 서로를 뜯고 허물고 그렇게 피를 흘리며 살고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건과 불의는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사람이 말로 죄를 범하고 그리고 폭력의 죄를 범하며 안팎으로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16절에 이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 길에 파멸과 고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어떤 사람의 길일까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자, 파멸은 멸망이란 말이고 고생은 비참함이란 말이죠. 자, 인간의 형편이 어떠한가? 비참함 속에 살다가 그리고 멸망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하듯 그 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평강과는 너무나 먼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약은 1장 18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던 긴 이야기를 짧게 압축해 놓은 것인데 대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형편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1장으로 넘어가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흐름을 거꾸로 올라가 보면 좋을 텐데 1장 28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보시면 그 열거 내용을 보시죠. 자, 사람의 삶은 이러한 일들로 채워져 있는데 불의. 자, 앞에서도 말했었죠. 인간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자, 불의의 내용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추악. 추악은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자, 악독은 적의를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능욕하는 것, 능욕은 이제 불손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겸손과는 반대의 말이죠. 그리고 교만함, 자랑함,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다시 31절에서 요약하길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매한 자,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무언가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배약하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다는 것, 신실하지 않다는 말이고 무정함은 마음에 사람들을 보고 마음으로 반응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정함과 무자비함은 이제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도 힘들고 어렵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지 않고 냉혹하게 본다는 것이죠. 자,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이제 나열되고 있는데 실은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입니다. 세상살이 그 사회생활 하시면서 배우게 되는 게 뭘까요? 어린이집 갈 때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이런 것들이 있으니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때로는 그렇게 행동할 때는 사람이 그렇지 뭐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일이죠.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다 많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편 여기 열거한 것들을 보시면 그렇게 그 어디를 봐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익숙해지지 않는 내용들이기도 하죠. 절대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밤잠을 못 이루기 때문이죠.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 겪어보신 것 뭐가 있으셨는지. 여러분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배약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신당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조모임이고 뭐고 이렇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내 편의를 안 봐주고 규칙대로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고 씩씩거리면서 역시 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는 모습을 보니 이러한 것들로 설명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물론 이것만으로 채워지진 않다고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악행만 저지르지 않고 착한 일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늘 탐욕을 부리진 않고 무언가 내주기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돌아보면 착한 일,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일,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일 같은 것은 하루에 몇 번 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대부분은 안 지키고 못하는 것으로 우리 삶이 채워져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죽하면 보이스카우트 그 표가 일일 일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는 착한 일 하자. 나머지는 뭘까요? 착한 일 아닌 걸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이니 한두 가지라도 좀 착한 일 하면서 살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애써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것도 잘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많이 이런 거 생각하며 삽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 잘해주지? 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기본적으로 못해준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주면 긴장하기 시작하죠. 뭔가 있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일을 열거하며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다 안다는 겁니다. 뭘 안다는 걸까요?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이렇게는 살 수 없고 이렇게 서로 물고 뜯으면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회 시간에 그런 거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사회 계약론이라고. 사람은 가만두면 서로 멸종되게 생겼으니까 각자 갖고 있는 권리를 좀 그 서로 한쪽에 모아주고 좀 부자유함으로 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것인데 이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대로 두면 도무지 유지가 안 될 인생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그 선생님들이 처음에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런 얘기부터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어른이 잘해주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잠재적으로 유괴범이라고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알면서도 모두들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뭐 그렇지 뭐 인생이 그런 것이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일이 그래도 우리 인생에 좀 덜 벌어지면 좋겠다는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2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이 열거된 내용들이 만약 우리 인생에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에게 경험되면 우리 인생이 틀어질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평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면 평생 사람을 못 믿습니다. 자, 개도 주인한테 그 버림받으면 그 다음 주인한테 마음을 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영향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 속에서 살면서도 사는 게 그렇지 뭐, 어쩌겠냐. 이제 이러면서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형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은 일을 얘기하면서 좀 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지금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고 있죠.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는데, 자, 이게 진노가 임하였으니 죽게 된 것이죠.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런 말일 것입니다. 자,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경건하지 못함과 불의함 때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8절에서 다시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하나님께 경건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하게 된 일,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불의인 것이죠. 불의. 자, 불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위에 24절부터 27절 사이에 설명되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자, 여기서 불경건을 얘기하면서 이제 불의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불이란 뭐냐 하면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의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불이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무슨 동성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와 같은 얘기는 그 사례로 열거된 것입니다. 지금 26절과 27절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 순리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뭐 보면 여자들을 쓰고 남자들을 쓰고 이제 이래서 무슨 쓰는 문제 같은데 사람을 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순리대로 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순리란 원래 합당하게 원래 행동해야 하게 만들어진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불이고, 이와 같은 일, 원래 정해진 대로 만들어진 대로 삶을 살지 못하여 영리로 행동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9절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원래 그렇지 뭐,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한눈 팔면 코베 가는 곳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리로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원래는 그렇게 행동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왜 사람은 원래 행동하도록 만들어진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이 방금 읽었던 24절, 25절에서 이어졌던 내용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의가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조물주를 안 섬기고 피조물을 섬긴다는 말은 어떤 분위기 속에 주어진 말일까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마음을 하나님도 아닌 것에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10원짜리 10개 줄 테니까 너 1,000원 한 장 나 줄래? 이러면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피조물에 만족하며 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피조물에 만족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비애, 비참함, 서로에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 형편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그 일만이 아니라 더 깊은 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인간에게 문제가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인간의 형편을 말하면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마음을 두며 마음을 빼앗기며 살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를 물고 뜯고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아나는 방식의 삶을 살게 되었다. 자, 그래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사형, 죽음뿐인데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까지 여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정도로 그렇게 살아도 되나? 자, 여러분 교회 여기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도 이 사회 살면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사회는? 자, 사회에 가면 이용당하지 않는 법, 사람들한테 속이지 않는 법, 그리고 그리스도인 정도라면 적어도 속이지는 않고 사는 법, 뭐 이 정도를 이제 갖추고 세상에 나가는데 묻는 것이죠. 성경이 정말 그러고도 인생을 긍정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러고 살 거라면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한테 왜 나 낳았냐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이런 거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안 들어도 됩니다. 굳이 복음까지 들으실 필요 없이 그냥 세상에 적응해서 사시면 됩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드는 대로 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복음을 굳이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꺼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제가 제 인생 이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더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사람들은 다 괜찮대는데 인생이 뭐 이래?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성경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 그걸 문제 삼고 있으니까 복음 들으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살면서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그럼 이렇게 살면서 만족할 수 없다면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1장 18절까지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죽음에 놓여 있는 죽음을 빚어내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죽음을 빚어내는 인생은 경건하지 못함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경건하지 못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비로소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얘기하면서 그 1장은 인간이 과연 이렇게 살다가 끝날 수 있겠는가? 인간 정말 이렇게 살면 죽음뿐이지 않겠는가라고 묻고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2장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까지 얘기는 그것이었죠. 인간이 이런 형편에 있는데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건져냄을 받는 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구원,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다 안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2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이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그 얘기를, 그 1장까지 이야기를 누군가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 인간이 그러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지, 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말 참 잘했다, 사람이 저렇게 사니 다 죽어야 돼, 저건 사는 것도 아니야 라고 누군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읽은 얘기는 뭐냐면 그 맞장구를 치는 사람도 사형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이죠. 자, 지금 왜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위에서 1장 끝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행하는 자는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행한 대로.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살고 있는 거 정말 문제였어, 저렇게 하다가 인생 좋은 꼴 못 보지, 이렇게 맞장구 치고 있는 사람에게 눈길을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똑같이 살더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사람에게도 사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인간이 만든 문제, 자, 인간의 문제는 뭐였냐면 죽음에 이르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었죠. 자, 죽음에 이르는 일들을 행하고 있고 그 일은 행한 대로 결과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돼, 난 좀 다르게 살 거야 라고 마음먹는 그 사람도 그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나는 저 정도로 살진 않지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살기로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안 살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자비가 많으십니까? 무정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난 무자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답할 수 있겠죠. 자,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자, 무자비하게 사는 사람에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자비하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에겐 뭐가 기다릴까요? 바라진 않으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4절처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전체의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중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밝혀지죠. 자, 유대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정말 이방인들 문제야, 이렇게 묻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였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저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은 그런 사람, 그렇게 스스로 언약관계에 있는 독특함,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너는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부르셨다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관계에 있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 앞에서 말한 그와 같은 행동.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동은 그런 일을 하면 벌을 받아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장 17절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에 대한 얘기죠.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모본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죠. 우리야말로 진리를 품고 있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올바른 길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가 그 품고 있었던 그런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그 가르침을 안고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며 도둑질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선포하며 간음하고 있죠.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전에는 보화가 많으니까 신전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거기 보화는 도둑질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마저도 그 죽음이라는 문제, 인간이 처해 있는 형편 앞에 서 보니까 이들도 여전히 막다른 골목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복음이 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너 용서해 줄게 그러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면 용서 받을까요? 그렇게 용서 못 받습니다. 지금 1장, 2장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사형에 처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인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도는 한 가지 뿐입니다. 뭐냐면 생명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살아서 살아야만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면서 난 생명이 주어져 있어 같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과 2장이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는 인간이 이런 문제에 처해 있는데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답니다. 2장 이어서도 보시면 26절입니다.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지킨다면, 자, 율법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방도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를 받아도 할례 받은 자처럼 생명의 길이 열릴 것 아니냐라는 말이죠. 27절 반대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는 말 말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라 이렇게 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이전에 과연 그가 유대인들에게 요구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같은 것과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더니 3장 9절처럼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하냐?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형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거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그대로 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 불의한 것으로 인생을 채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3장 20절까지의 진단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오면 어떤 결론에 이르냐 하면, 살면 살수록 손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 살수록 사고를 더 치니까. 자, 어제보다 오늘 또 내일 열리면 열릴수록 일이 커져갑니다. 자, 불의가 쌓여져 가죠. 계속 쌓여져 갑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답은 뭐냐 하면 3장 20절에 나와있듯 3장 19절이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것이죠. 답. 대체 어쩌면 좋을 것인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내가 이 모양보다는 좀 더 훨씬 바람직한 모습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싶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생각을 하죠. 오늘은 어제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보리라. 그래서 살아보시면 어떠십니까? 내일 하루를 또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일 하루는 오늘하고는 좀 다르게. 근데 성경의 1장의 진단을 제대로 쫓아가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는 내일 기회가 하루 더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내일 하루가 열림으로 더 무거워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묻게 됩니다. 어쩌면 좋을까? 구원 같은 게 가능할까? 묻게 되죠. 자, 이런 건 안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한동호 받았던 분들이 그런 얘기 했죠.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면서 사람은 왜 착한 일을 할까?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다. 이제 이 얘기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고 모든 행동은 그렇게 사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자. 이기적 동물이고 그렇게 살다가 사고 안 당하고 건강해서 그래도 좀 오래 살면 덜 아쉬운 것 같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자, 이대로 한 50년 더 사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연금 받고 죄짓고 사시면 좋으시겠습니까? 하루하루 예금 많이 쌓아놓고 사람들한테 불의하고 무정하게 굶며 하루라도 더 사시면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묻고 계시죠. 정말 그게 사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데, 근데 지금 우리가 따라온 바로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행하고 있죠. 이상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은 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죠. 그런데 하루를 돌아보면 마음은 그랬는데 몸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를 그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란 말인가? 자,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매일 스스로를 그르치고 있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매일 서로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흐트러버리고 있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일까? 자, 복음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 얘기를 따라가게 될 텐데 이것 하나만 미리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만 번쯤 기회를 다시 주신다고 해도 도무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참으로 고맙게도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이 나타나실 텐데 나타나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 결과, 사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그 인류의 현실을 여기 다루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 같죠. 아까 3장 16절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큰 과제는 고생 같습니다. 고생. 다른 말로 비참함이라고 얘기했죠. 비참하다. 비참함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찬찬히 따라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비참함 같은 거, 그런 허전한 마음 같은 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비참함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이 묻습니다. 이런 존재를 가지고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우리에게 대체 무슨 기쁜 소식 같은 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 로마서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 세상에 실망한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구원의 소식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상대방에게 실망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건 저 사람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실망할 때 내가 그래도 좀 더 멋있어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상대방도 안 멋있어지고 나도 안 멋있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며 구원을 말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 자, 로마서를 따라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을 모아서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3장 2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자, 율법 외에란 말은 스스로 죽음을 일구어내는 인간들에게 그들이 죽지 않을 방도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복음의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보다 얼마나 멋있어졌는지를 확인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는지, 어제보다 훌륭해졌는지를 갖고 나를 확인하지 않기로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서 오지 않고 저 바깥, 우리도 알지 못한 곳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좀 더 구원의 소식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가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과연 이것이 다인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것인가 우리는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에게 구원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지 우리는 잘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열린 이 소식, 우리에게 열린 이 새로운 세계가 무엇인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소식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밝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